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서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우리 심령 속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민족이 얼마나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가늠하는 이 척도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인류학자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문자입니다. 세계 4대 문명으로 일컬어지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걸 보면 한결같이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종교예요. 지금 말씀드린 세계 4대 문명에 속한 민족들을 비롯해서 세계 역사의 주요한 발자취를 남긴 민족들은 저마다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원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미개한 민족들도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의 경우 그 민족과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 민족과 종교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종교가 그 민족의 흥망성쇠와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민족이 얼마나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세 번째 기준, 도구예요. 도구입니다. 특히 인류학자들은요, 한 민족이 사용한 이 장신구나 그릇을 가지고 그 민족이 얼마나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가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 같은 그릇, 이것만 보면 우리 한 민족이 얼마나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사실을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오늘의 주제와 세 번째 도구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릇은요, 고대 사회에서나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나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통해서 그 가치가 결정됐습니다. 첫째,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재료에 관한 것입니다. 재료. 예를 들어서 진흙을 가지고 구워서 만든 도자기가 있고요, 또 나무를 깎아서 만든 목재 그릇도 있고, 짐승의 뼈와 흙을 섞어서 만든 본차이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금, 은 이런 보석으로 만든 그릇도 있죠. 뭐 고대 사회나 오늘날 현대 사회나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만든 그릇일수록 그 가치가 상승하는 법입니다. 둘째, 이제 어떤 기술로 만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예를 든 그 고려 청자의 경우 예전에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상감 기법이란 독특한 기술로 만들어졌는데요. 예, 그 지금 보시는 거 교과서에서 아마 보신 그림일 겁니다. 국보 68호 청자 상감 운학 문매병 이라고 하는 이 국보에 고려청자가 상감기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저 상감기법으로 만들어진 저 고려청자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물론 이제 국포니까 거래는 못하지만 대략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약 25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는 뭐 놀라시지 않는군요. 250억 정도는 250원이 아니고 250억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만약에 요거 아마 놀라실 수 있어요. 저 고려 청자가 상감 기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상감 기법으로 만들어진 저 고려 청자가 250억 원의 가치가 있는데 저 청자에 상감 기법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국보의 자격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가격도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요 정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엄청 떨어지죠? 250억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그만큼 상감기법이라는 기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셋째, 얼마나 아름다우냐? 미적인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있지요. 보기에 좋은 떡이 보기에 좋은 떡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보기에 좋은 떡을 피해라. 그건 독보선 얘기고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아무리 귀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어도 이거 좀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봐도 감탄이 나올 만큼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면 그러한 그릇의 가치는 높아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데 화면이 왜 안 나올까요? 네. 화면 주세요, 방송실. 저것은 유럽에서 최고급 브랜드로 통하는 저도 그 자유가 자료를 그 가지고 본 거니까 저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나중에 예. 유럽에서 최고급 브랜드로 통하는 독일의 명품 마이센 그릇이라고 합니다. 마이센 그릇 저도 처음 봤어요. 그 소위 서울의 강남 사모님들이 예, 제일 선호하는 명품 그릇이랍니다. 전문가들은 저 마이센 그릇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훨씬 더 우아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그래서 뭐 이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그런 크기 저 접시 하나의 가격이 3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정도 가격은 저 마이센 그릇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좌우간 보기에 아름답게 느껴지는 미적인 기준이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넷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어디에 사용되느냐, 효용성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아랍의 한 부호가 자기가 키우는 개의 밥그릇, 아랍의 한 부호가 키우는 자기 개의 밥그릇이 그냥 개 밥그릇이 온통 금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값으로 따지면 대략 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간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아무리 금으로 치장된 값비싼 그릇이라도 어디까지나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개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 밥그릇이.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이고, 나는 개 밥그릇이라도 좋으니까 130만 원 정도 되는 그 비싼 밥그릇으로, 개 밥그릇으로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자, 이처럼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기준, 재료, 기술, 아름다움, 효용성, 이렇게 네 가지. 오늘 본문에도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릇의 가치 기준은요, 지금 말씀이 네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릇의 가치 기준, 쓰임받는 그릇이냐 아니냐, 쓰임받는 그릇이냐 아니냐, 이거 한 가지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0절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그릇이 나오죠? 금그릇도 나옵니다. 은그릇도 나와. 그리고 나무그릇도 나오고 질그릇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릇들 중에서 가장 귀한 그릇은 뭐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무엇으로 만들었냐? 그릇의 재료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술로 얼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얼마나 아름다운 그릇이냐, 보기에 얼만큼 아름다운,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안에다 무엇을 담았느냐, 어떻게 사용됐느냐, 이것조차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귀한 그릇이란 주인에게 귀한 그릇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 그릇입니다.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릇이란 거 바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교회를 상징하는 저 맨 처음 오늘 보면 맨 앞에 있는 첫 단어 큰 집, 저 단어가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요. 저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귀히 쓰는 그릇, 자 귀히 쓰는 그릇 이게 뭘 가리키느냐?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성도.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남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성도, 그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성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훨씬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릇.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예, 오늘 본문의 처음 구절이죠. 20절 읽을 때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 있습니다. 특별히 큐티 하시는 분들 중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아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이게 이제 큐티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 자 20절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 두 표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 있어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남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해서 큰 집, 큰 집. 이게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공동체. 자, 그러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리고 질그릇이 있다는 이 말씀은요. 무슨 뜻입니까? 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격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능력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은사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살아온 각자의 삶의 과정은 말할 수 없이 다양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교회 크기하고 상관없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아요. 어떤 교회든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뜻으로 오해하시는,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키는구나. 아니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구별을 가리키는 것. 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또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는 이 말씀은요. 한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의 다양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어떠한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교우들을, 우리 교회 교우들이 있다면 교우들을 우등생, 열등생, 우등반, 열등반 이렇게 나누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다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표현. 이것도 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대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 혹은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일, 중요한 직분을 담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찮은 일, 하찮은 직분을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정말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사람은 대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섬겨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대접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신앙인이 자기 혼자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아, 나는 교회 가도 대접을 못 받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교회 가면 다 대접받는데 나만 대접을 못 받고 있어. 나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만 사람들이 몰라봐주고 관심 갖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들으십시오. 그거 대단히 삐뚤어진 잘못된 신앙이에요. 고쳐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 어떤 사람은 중요한 직분,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찮은 일, 하찮은 직분, 그런 식으로 담당하는 경우도 없어요. 직분은 다르지만 직분의 높고 낮음이 없다 이겁니다. 에이, 그래도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장님이시고 장로님들은 이사님이시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 그 말입니다. 고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 맡았다 이러면서 어깨에 힘을 주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 잘못된 거예요. 또 반대로 나는 하찮은 직분 맡았어 이러면서 고개를 푹 숙인 그 모습 역시 잘못된 겁니다. 역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교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교회 안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조화가 되는 사람,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가장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다. 뭐 금그릇 같은 사람이든 은그릇 같은 사람이든 뭐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과도 조화를 이루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쓰시는 그릇,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그릇,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십니다. 누가 제일 잘하나? 누가 제일 잘났나? 이렇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 하모니를 이루려고 하는가? 하모니를 잘 이루는가? 어떤 사람이 다른 이들과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느냐? 그걸 보고 그런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귀하게 쓰는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에요. 여기서 잠깐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많이 봤죠? 우리 교회에서도 체육대회 때 가끔 하죠? 예. 어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학부모님들이 그 2인 3각 게임을 합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2인 3각 게임을 하면 거의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거냐? 2인 3각이니까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사람이서 이제 발 세 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발을 묶고. 근데 한쪽 사람은 2인 3각 게임을 처음 해봐요. 네, 처음 해봐요. 그래서 낯설어요. 잘 못해요. 못 맞춰요. 근데 한 사람은 너무 잘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네. 한 사람은 능숙하지 않고 전혀 못하는데 한 사람은 너무 잘해서 자기 파트너와 제대로 발을 맞추지도 않고 혼자서 막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네, 혼자서. 아, 왜 빨리야? 혼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2인 3각 게임을 할 때 잘하는 사람 혼자서 혼자만 가지고 앞으로 막 달려가면 1등 합니까? 1등은커녕 결승선까지 도착하기도 어렵습니다. 다 보셨잖아요. 네. 맞추지 않으면요 한 발도 다 못 나간다니까요. 한 사람이 빨리 가면 뭐합니까? 한 사람이 못 가는데. 미국의 10대 교회 중 하나로서 현대교회에 아주 온전한 새로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새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 릭 워렌 목사는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교인 한 사람이 잘 달리는 것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함께 달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달리기 위하여 서로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팀워크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릇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률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간의 차이로 인해서 아, 저 사람 나하고 달라. 나도 저 사람하고 달라. 그래서 거리를 둘 거야. 서로 간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서로 멀리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룰 때 명인에 속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서 이건 정말로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서로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룰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깨끗함 혹은 이 거룩함, 깨끗함 혹은 거룩함이라는 개념은요, 크게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행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함과 노력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깨끗함은 우리 스스로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는 것, 이걸 가리켜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1번일까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맞힐 확률도 50%, 틀릴 확률도 50%니까 과감하게 말씀하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차량대 어딜 보고 계죠? 날 보셔야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틀리시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2번이. 예.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기에서 최선 다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례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 다하는 거, 전심전력 다한다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느냐?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거. 청년의 정욕을 피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 문화, 그 세상 문화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방송 중에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면. 예, 저것은요, 에베소 도시에 있었던 신약시대 이 당시입니다. 에베소 도시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의 모습인데요. 작년 3월에 제가 아데미 신전의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는 실상, 진짜 사진이 현재 에베소 도시에 남아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의 터하고 기둥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저것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아르테미스 신전 전체의 모습을 복원한 거, 그 사진입니다. 전체 사진인데 저렇게만 보면 저게 뭐 어느 정도 규모냐 잘 모르시겠죠. 근데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저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전이 흔히 이제 작년에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대성당,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보다도 2.3배가 더 크고 그리스 여행 가면 필수 코스로 방문하는 고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더 크고 그것도 이해, 저 감이 안 오시면 저 신전 안에, 아르테미스 신전 안에 축구장 13개에서 14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 한 4만 명 정도가, 5만 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인데, 자, 그러면 저 아르테미스 신전이 뭘 하는 곳이냐? 뭘 하는 곳이냐? 간단합니다. 아데미 여신, 우상이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인데 중요한 것은 아데미 여신을 어떻게 섬기느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방법, 즉 종교의식 절차. 저 신전에서 행해지는 종교의식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종교의식이 진행되느냐? 먼저 소나 양 같은 제물을 신전에 바칩니다. 그 다음 신전 뜰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전에 있는 여 제사장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신을 섬기는 방법이냐? 어떻게 그런 걸 종교의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방법이지만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AD, 주후 66년경 저 당시 에베소 도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음란한 모습이 아주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와 같은 에베소 도시의 음란한 모습을 잘 들으십시오. 일종의 문화다. 문화다. 이렇게 규정해요. 문화라고 규정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도시, 저 당시 에베소 도시에서 그런 식으로 신전에 가서 제물 바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성관계 가지는 것을 어떤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만, 정신이 획가닥한 그런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에베소 도시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라고 규정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하고 있는 그 잘못된 문화에서 벗어나라. 잘못된 삶의 요소를 제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크게 문제가 없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지 못한다거나 이게 문제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청년의 정욕을 피함으로써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요,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 모든 문화, 모든 삶의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 전해 내려오는 다음과 같은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한참 전에 낚시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집 근처에 있는 저수지에 낚시러 갔어요. 낚시를 하면서 세월도 났고 고기도 났고 그러고 있는데 어라? 저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리는 거예요. 참고로 요즘에는 거의 볼 수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교회뿐만 아니라 도시교회에서도 거의 다 교회에서 종소리를 교회에서 종을 쳤습니다. 11시 예배면 10시 30분부터 땡그랑 땡그랑 그 종소리가 들리면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예배가 시작되겠구나, 교회로 가야겠구나 이러고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낚시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교회 종소리를 듣고서 어이쿠!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정말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목사가 될 신학생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낚시가 되었든지 그 밖에 다른 무엇이 되었든지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낚시하지 말아서 그게 아니에요. 뭐가 됐든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삶의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술이나 담배의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예를 듭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 강남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청장년 교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목사님, 기독교 신자는 무조건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술과 담배를 하던데요? 천주교 신부님도 술을 드시고 담배를 피던데요? 외국에 가니까 술과 담배를 교리적으로 금지하는 교회가 거의 없던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교회에 가보면 교회 안에 잿더리가 있던데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자주 있었어요. 자, 제가 그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네, 아니에요. 어떻게 대답했느냐? 본인이 판단해서 자유롭게 마시고 피시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교인들 보고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자유롭게 담배를 피러 간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나라 말은 언제까지 들어봐야 되죠?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끝까지. 자, 본인이 판단해서 자유롭게 마시고 피워도 무방합니다. 단, 요게 중요한 거예요. 단. 술에 취해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아무리 술을 마셔도 나는 얼마든지 말씀을 읽고 그렇게 술에 취해도 그 취한 상태에서도 말씀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술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리 담배를 펴도 그 정신이 아무리 몽롱해도 얼마든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1대1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술 마시고 담배 펴도 큐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럴 자신이 있다면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날마다 전심, 전력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삶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내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꼭 받아야 되는데 그 원하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전심전력,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내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려는 노력 얼만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꼭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 음미하면서 설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십시오. 또한 너는, 화면 주세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 다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종교격차 칼빈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심령을 다스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과 삶의 모습을 다듬고 다스려 나가는 성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성도, 그리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명륜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날마다 전심전력을 다하는 성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삶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내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는 성도,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